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4월 26일 월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들으면서 2부 문 열었습니다.
박효신 노래는 언제 듣더라도 이 뭔가 이렇게 무장해제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장해제된다. 네.
이 월요일이 사실 되게 바쁜 시간이잖아요.
네.
한 주를 시작하고 막 그런데 딱 듣다 보니까 우리도 이 스튜디오 안에 박효신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우리들이 이제 각자 의자에 몸을 푹 파묻고
약간 잠깐 이제
망중만을 즐겼잖아요. 그런 좀 긴장을 쫙 완화시키는 약간 사우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우나 같다. 근데 네.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박효신 씨의 이 노래 음성을 들으면 약간 저도 모르게 제 표정을 네. 미간을 막 찌푸리면서 몰입한다는 거겠죠? 이 상황에? 노래 속 상황에? 해줄 수 없는 일을 계속. 그러니까요.
그렇죠.
인상을 좀 이렇게 네 그렇게 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몸은 또 릴렉스 상태로.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혜진 님이 자가격리 중에 듣고 있는데 위로가 많이 됩니다. 책이 너무 흥미로워서 전자책 다운로드 받았어요. 좋은 정보와 좋은 에너지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생하시네요. 2주간 자가격리.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래도 저희 방송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힘내서 자가격리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로 또 이렇게 전자책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바로 읽으실
그렇죠.
이 에너지가
서점에 갈 수 없으니까 전자책으로 또 예.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 크리스토퍼 판즈워스의 소설 마인드 리더입니다. 최민석 작가님이 꼽으신 각 장면들 보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노래까지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와 이제 미국의 13번째 부자 슬론이 존을 찾아와서 해줄 수 없는 일을 부탁하고 갔어요.
그렇죠. 떠오르는 신의 사업가 엘리 프레스턴을 철회해달라 이런 의뢰를 했는데
네.
이 사연은 이렇습니다. 프레스턴은 그 철회해달라고 부탁을 당한
네.
그러니까 철회 대상자 프레스턴은 원래 13번째 부자인 슬론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론의 주장에 의하면 프레스턴이 자기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 슬론의 알고리즘은 자기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다닐 때부터 몰두해서 개발한 것인데
네.
간단히 말해서 기본 자료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슬론이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주식시장의 주가를 예측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던 거죠.
근데 그 정도 알고리즘이면 이 보안을 엄청 철저하게 했을 것 같은데 프레스턴이 어떻게 이걸 훔쳐갔을까요?
그렇죠. 보안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네.
존도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제 따지듯이 묻습니다. 자기가 의뢰를 받아놓고 갑한테 따지듯이 물어요.
네.
그저 슬론도 그렇게 물을 줄 알았다면서 자기도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프레스턴이 천재적인 암기력으로 알고리즘 전체를 외워버린 거라고요.
또 새로운 인물이 네. 천재적인 암기력으로 그걸 다 외웠다. 이거 가능합니까?
그렇죠. 뭐 숫자도 엄청 많고 막 구식도 그쵸. 많고 한데 완전 암기 왕인 거죠. 근데 이것만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가 알고리즘을 훔쳐서 또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더 나간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데이터 마이닝인데
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취합을 해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일단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로 특정인이 어디에 체류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먹고 어떤 통화를 하고 어떤 옷을 사 입었는지 한 사람의 모든 생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싶은 기업체
네.
또 소비자의 정보가 필요한 IT 업체 그리고 뭐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감시할 필요가 있는 CIA, 뭐 NSA 이런 거의 모든 기관과 기업이 사실은 엘리 프레스턴의 고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레스턴의 회사가 상장을 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부는 그에게 집중될 예정입니다. 그런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을 슬론한테서 훔쳐가서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 슬론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상상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사람 같습니다. 프레스턴, 이 사람의 뇌에 존이 접근할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예. 엄청난 부를 이제 가질 사람이니까 네. 그 경호와 보안이 엄청 철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슬론이 존한테 이 일을 성공만 제대로 한다면 작은 섬 하나를 통째로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왜 큰 섬 주지? 작은 섬.
큰 섬은 자기도 감당이 안 되겠죠.
그렇군요. 네, 네. 작은 섬 좋습니다. 작은 네. 섬.
큰 섬은 야 뭐 보르네오 섬 이런 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네. 네.
미국의 13번째 부자라도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주인공 존이 의뢰를 수락을 합니다.
네.
이제 주인공 존이 슬론이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프레스턴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존 옆에는 켈시라는 매력적인 파트너도 있습니다. 슬론이 붙여준 직원인 거죠.
아,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까 싶은데요.
그렇죠. 여주인공이 등장을 한 거죠.
네.
이제 존과 켈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둘은 이제 구르는 바퀴가 되어서 바쁘게 움직이죠. 그래서 또 웃으시는 거 보니까
느낌이
최민석이
아니 평소에 이런 말 잘 안 네. 쓰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묘사를 하고 이러시면 네,
끼어 맞췄구나. 네. 네. 그렇죠. 제가 네. 구르는 바퀴 이런 말을 썼다는 건 일단 노래 제목이 구르는 바퀴라는 거죠.
아.
회전하는 바퀴 스피닝 휠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왔고요.
네.
가수는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얼스입니다.
이 밴드 이름까지 좀 의도하신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얼스. 피땀 눈물이잖아요. 이 존과 켈시가 앞으로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맹활약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얼스의 곡으로 골라온 거고요. 아무튼 뭐 스피닝 휠 한번 듣고 돌아오시죠. 이 인트로에 굉장히 긴박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펼쳐지는 액션씬과 여러 가지 추격씬 이런 느낌을 좀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노래를 듣고 마지막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월요일의 북카페 최민석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판즈워스의 소설 마인드 리더에서 최민석 작가님이 주목하신 마지막 장면 살펴볼게요. 이 슬론이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을 들고 프레스턴을 찾아가는 존 그리고 켈시도 같이
네.
간 거죠. 어떻게 전개될까요?
마침내 이제 프레스턴과 미팅을 하는 날입니다. 프레스턴은 대화를 나누는 동시에 자기의 모니터로 존의 개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물론 이게 다 슬론이 만들어준 가짜 정보죠.
네.
뭐 신분증도 새 거고 이름도 새 이름이고 새 주소 뭐 새로운 이사 내력들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존은 프레스턴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죠.
네.
그런데 벼랑간 프레스턴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만 경호원들에게 존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들킨 거네. 이 가짜 정보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았어요. 이 프레스턴 정말 비상한 두뇌를 가진 데이터 마이닝 왕인데
그렇죠.
어떻게 쉽게 한 번에 될까?
물론 이제 들켰지만 존은 자기에게 있는 초능력을 이용을 해서 경호원들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전개가 빠르군요.
네,
네
엄청 빨라요. 네. 문제는 지금 이때부터 이제 존은 쫓기는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아, 이 프레스턴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 프레스턴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자 순식간에 존과 켈시의 계좌 잔액이 0원으로 미국이니까 0센트죠.
네. 네.
0센트로 바뀌고 스마트폰도 신용카드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LA에 있는 존의 별장도 어느새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가 올린 적도 없는데 집안에 있는 집기도 모두 치워지고 없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세상에 인터넷의 힘이 이렇게 센 거죠. 진짜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조작해버리면 한 사람이 망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존은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만 해도 신용카드를 긁기만 해도 비행기를 타기만 해도 CCTV가 있는 거리에 가기만 해도 곧장 프레스턴이 보낸 킬러들에게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데요. 이게 제가 지금 존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한 공포가 안 그래도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네. 다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몰입이 되는데 당연히 제가 존의 입장이면 미국의 13번째 부자 작은 섬을 준다고 했던 슬론 도와줘야죠. 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설상가상으로 이 스위스에 있는 비밀회의를 갔어요.
갑자기
비밀회의는 또 부자들의 그 앞으로 이제 정세를
네.
세계 정세를 논하는 그런 비밀회의인데 여기에 가서는 모든 연락처가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슬론과는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슬론의 변호사 있잖아요. 부신 네. 같은 변호사. 이 변호사는 알고 보니까 헛떡똑이었어요. 프레스턴이 보낸 가짜 FBI한테 속아서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던 분이.
네.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더니만 네. 가짜 FBI한테 속아서 슬론과의 계약을 해지해버렸죠. 이제 존은 켈시와 함께 자기 앞에 닥친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비로소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슬론이 제안해준 대로 작은 섬을 독차지해서 조용히 살려다가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이제부터 존과 켈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 이후의 전개가 생생한가요?
그렇죠. 이런 소설일수록 이제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CIA 같은 그 정부 조직을 설명할 때는 독자가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그 디테일이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져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영화에서만 CIA를 봤지 우리가 CIA를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생함은 작가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탐사 보도를 많이 해서 그 정부 수사기관을 많이 취재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재밌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디테일에서는 조금 아쉬움도 느껴져요. 예컨대 격투를 벌일 때 갑자기 너무 많은 인생의 전사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은 상대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싸움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상대 머릿속에 있는 그 과거에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한 것,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은 것, 뭐 고교 시절의 추억 이런 게 이제 다 읽히는데
네.
사실 싸울 때 누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당장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기도 바쁜데
어쩌면 마인드 리더니까 이 능력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
맞습니다.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소설의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첫 만남에서 자기의 지난 인생을 다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올려야 네. 주인공이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인공은 상대의 머릿속을 읽어서 단숨에 만나자마자 상대의 지난 인생을 다 파악합니다. 이게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캐릭터의 설정이 소설적이라는 게 이 소설의 매력인데
네.
전개 역시 지나치게 소설적이라는 게 또 이 소설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전개 역시 지나치게 소설적이라는 게 단점이다. 장점은 없나요? 이 설정.
장점 많죠. 역시 설정이 장점이죠.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이 설정은 거의 뭐 도깨비 방망이급인 거죠.
그렇죠.
물론 이 마음 읽기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예컨대 전화 통화로는 마음을 엿들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전화 통화로는.
예. 네.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전화를 해요, 또 상대들이.
아.
그 상대가 마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그 마음속으로, 이런 바뀌어진 노래를 부르면 갑자기.
교란되는구나. 네, 교란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내가 딴 생각을 하면, 방송하면서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하면, 그 존이 내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아. 뭐 노력해 볼 수는 있겠네요. 존이 내
그렇죠.
마음을 읽지 않도록
네.
노래를
부르거나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얘기를 하거나 뭐
네.
이러면 그 마음을 읽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몇몇 그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이 초능력은 이 소설에서 막강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CIA나 NSA 이건 저기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죠. 그러니까 국가 안전국 뭐
네.
이런 첩보 기관의 속사정을 그 책에서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그 포인트를 선사합니다.
작가님은 그러면 최민석 작가님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존이 태어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자기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부터 뭐 군대에 가고 쭉 이어지는데
네.
존과 나는 이 지점부터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난 존과 다르다라고 느낀 지점이 어디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눈치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존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네.
여기서부터 그냥 존과 나는 아 완전 다른 사람이구나.
아, 나 못 느낄 것 같다. 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건 완전 그냥 나한테 소설이구나. 그래서 오케이 재밌는 새로운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읽었죠.
네. 네. 거리를 적절히
소파에
두시면서.
소파에 몸을 푹 파먹고. 네. 이거 완전 그 다른 세계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끝으로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이게 이제 존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존이 결국은 이 능력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해요. 이 능력이 없었다면 고생을 안 할 텐데 다 모든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모든 불행은 알면서 오잖아요. 바보는 행복한 거죠.
바보? 박효신의 바보인가요? 혹시 다음 곡이 오늘 박효신 얘기도 박효신, 많이 하셨고
박효신 씨는 아까 하나 들었잖아요.
네.
해줄 수 없는 일. 박효신의 바보를 듣는 거는 제가 해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선택한 곡은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아.
계산 빠른 똑똑이보다는 때로는 우직한 바보처럼 사는 게 행복하다. 그래서 사랑의 바보 골라왔습니다.
네. 그럼 이 노래 들으면서 최민석 작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너치의 사랑의 바보 그리고 SG 워너비의 라라라 띄워드렸어요. 최은희 님이 SG 워너비의 라라라 딱 시작되자마자 와, 이 노래 어제부터 뜬금없이 머릿속에 맴돌던 곡인데 북카페에서? 이러면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찍어주셨습니다. 이 기분 잘 알죠. 뭔가 머리에 계속 맴도는 노래들이 있는데 음악들이 있는데 그게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거를 보게 됐을 때 깜짝 놀라는 읽혔나? 내 뇌를?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매일 이 EBS 방송센터 건물을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럴 때도 한 두 번 정도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온 게 분명히 아닌데 이제 그 로비를 통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여기 6층이거든요. 6층에 올라와서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동안 제가 계속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리듬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서 시작된 오랜만에 찾아 듣게 된 그런 음악이려니 했는데 딱 이제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이제 라디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 앞 방송들에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좀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죠. 뭐지? 내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온 게 아닌데 이 EBS 건물을 들어오면서 어디선가 우연히 바람결에라도 지금 나온 이 노래를 내가 들었던 것인가 싶기도 하고 의식하고 있진 않은데 왜 이 노래가 그대로 나가고 있지? 왜 내 머릿속이 지금 현재 이 라디오 스피커처럼 동시에 같은 음악을 내보내고 있지 이러면서 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힌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그 노래가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렇죠. 김고수님, 오늘 저녁 반찬은 미나리 나물 만들어야겠어요. 축하하는 의미로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저녁에 어쩌면 이미 점심부터 좀 늦은 점심부터 미나리 식탁 위에 올라온 그런 집들도 많지 않을까 싶고 오늘 저녁에 혹은 뭐 이번 주 내내 의식적으로 더 미나리를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손에 집어들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맛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의미도 있고 뭔가 이 파티에 동참하는 기분도 있잖아요. 응원하고 축하하는 느낌도 있고 이 미나리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나리가 이렇게 많이 검색된 순간이 미나리의 일생에 있었을까? 이런 느낌? 이게 또 영화 제목이 미나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응원한 또 관심을 받은 그런 영화이기도 해서 아마 미나리 제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평소보다 더 올해 더 많이 검색되고 더 호명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뭐 마트나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미나리 그 판매대에도 뭔가 비슷하게 또 이제 이 윤여정 배우의 이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 소식도 같이 또 이제 실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분 좋은 어떤 이름이 됐습니다. 미나리 오늘 맛있게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메간 트레이너의 Like I'm Gonna Lose You 그리고 All For One의 When I Needed An Angel 띄워드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8644님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와 점심으로 복 요리 먹는데 미나리가 풍성하네요.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또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와 지금 이렇게 복 요리, 복국인 것 같아요. 복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그 위에 미나리가 싹 들어가 있네요. 진짜 풍성한데요. 평소보다 더 혹시 음식점에서 더 많이 넣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맑은 국물에 살짝 익혀진 이 미나리 그 순한 느낌도 너무 좋잖아요. 오늘 또 특별한 좋은 소식까지 우리 모두가 듣게 됐으니까 이 식사 정말 더 특별하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자필 스탬프, 제가 문장 스탬프 이제 매번 북카페 문 닫기 전에 읽어드리죠. 이렇게 카페를 나서기 전에 문장 하나씩 받아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마치 영수증처럼 그렇게 드리는데요. 이 문장 스탬프를 제가 직접 이렇게 씁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그 만년필로 이렇게 슥싹슥싹 써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두는데요. 오셔서 구경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문장을 많이 모으고 뭐 수집하고 이런 것은 즐기는 편인데 그 수집의 형태가 따로 메모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책에다가 저는 책을 보통 너무 좋으면 빌려봤다가도 그 다음은 너무 좋으면 이렇게 소장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책에다가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V자 표시를 하기도 하고 뭐 붙여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 스탬프를 제가 북카페, 카페지기로서 이렇게 찍어드리면서 동시에 저도 메모를 하게 됐습니다. 이 필사의 느낌 나쁘지 않더라고요. 짧은 문장들이긴 하지만 오셔서 구경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여기저기 퍼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 요 주소인데요. 지금 우리 팔로워가 지금 1997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1997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3명 정도 남아있을 때는 또 마음이 약간 조금 이제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싶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이 한번 돼보면 어떨까. 2000년대로 진입을 해봐야 되겠죠. 언젠가 팟빵 때도 한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지금 팟빵은 훌쩍 넘어서 미래로 이미 가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 오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 2000년대로 이제 넘어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남았습니다. 세 분. 1998번이 누가 되실지, 1999번이 누가 되실지, 그리고 2000번 누가 되실지 궁금합니다. 번호표 남아있어요. 빨리 오셔서 팔로우 해주시고 또 올라오는 문장 스탬프 또 그날의 흔적들도 즐겨주시죠. 노래 띄워드립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북카페 문 닫을 시간입니다. 스탬프 찍어드릴까요? 노랗고 따뜻한 아침 볕이 마침내 문턱에 막 닿고 있었다. 나는 팔을 들어 손목시계를 보았다. 10시였다. 그리고 6분, 그리고 45초였다. 머지않아 마감하게 될 내 생명은 46년 전 오늘 오전 10시 6분 45초에 시작된 것이었다. 구효서 작가의 소설 시계가 걸렸던 자리 중에서 네, 오늘 읽어드린 이 문장은 어느 날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한 사람이 자기 생의 끝 지점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찾아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너를 낳고 나서 딱 보니까 그때 햇살이 방 문고리 그 문턱을 넘고 있었어 라고 했던 그 말을 떠올리고 비어져 있던 고향 집에 가서 햇살이 문턱을 넘는 그 시간에 손목시계를 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울컥하게 되는 소설이어서 이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아, 끝곡으로 이스라엘 카마카위올레의 오버 더 레인보 What a Wonderful World 준비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기분 좋게 이어가시고요.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